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1장 말씀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보았던 천국의 환상이 나옵니다. 그게 보면은 천국에는 열두 높은 성과가 있고 열두 문이 있습니다. 이 열두 문은 진주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에는 열두 천사가 서 있고, 그리고 그 문들에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해 21장 14절 말씀해 보면은 그 성곽에 열두 기초석이 있는데 열두 기초석에는 열두 사도의 열두 이름, 그리고 기초석 아래에는 열두 보석이 기초석으로 있습니다. 보니까 열둘 열둘 숫자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열두 명이죠. 가룟 유다는 주님을 배반하고 또 자기의 생애를 자기 손으로 마무리했을 때 열둘에서 하나가 줄었으면 열한 명인데 열한 명이 사역해도 될 것 같은데 다시 한 제자를 선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열두 제자 가운데 빠진 한 사람을 선발할 때에 선출의 기준이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 보면은 요한의 세례로부터 주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또 공생애 하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때까지 제자들과 함께 특히 주님과 함께 3년간 같이 있었던 사람이 제자가 되는 조건이 됩니다. 그렇다면요, 사도 바울은 자격이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 아는 대로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뭐 그 당시 팔레스타인이 아니고 터키 쪽에 있었던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었고 그가 주님이 사역하실 때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그런데도 제자를 선출할 때 사도를 선출할 때는 주님의 공생애를 보았고 함께 있었던 사람인데 자격이 안 되는데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자기를 사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을 사도라고 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주님의 공생애 동안에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가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빛 대신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께서 다메섹으로 간 사울의 이름을 부르시죠. 사도행전 9장 4절 5절을 보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이 찾아오신 바울의 이름 사울의 이름을 불러셨을 때에 그때 주님을 만난 사울에게 주님은 복음 전파에 사명을 주셨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복음 전파에 그의 온 생애를 올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공생애 동안에 주님을 만나지는 못했지만은 짧은 순간이지만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또 주님께서에게 사역을 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나는 복음 전파의 사명자로 살겠다 하는 목적이 분명했을 때에 그의 전 생애를 주님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올인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을 통해서 생각했고 오늘은 두 번째로 나는 이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의 삶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았는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까 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나는 빚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인터넷에서 소식을 좀 봤더니만 한국에 서울 쪽에 사는 70대의 어머니와 40대의 세 딸이 자살을 했다. 근데 그 원인이 뭔가 하면은 빚 때문에, 빚 때문에 뭐 괴로워하다가 자살을 했다. 로마서 1장 14절에 바울은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진 자라. 바울은 자신을 빚진 자, 다시 말하면 나는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빚을 지고 살아간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 있죠.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보통 사람이 돈을 빌린다고 하면은 돈을 빌리는 사람은 급한 마음으로 돈 빌리러 갈 때는 한 번만 봐주시고 생각해달라고 그렇게 돈을 빌리죠. 이제 이런 마음인데 실제로 돈을 빌리 쓰고 난 다음에는 그때는 돈 빌려준 사람과 또 돈 빌린 사람의 마음이 바뀌죠. 그러니까 돌려줄 때는 오히려 그 채무자가 갑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돈을 떼먹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서울에 그 자살했다는 그 어머니와 그 아들은 뭡니까? 이 돈을 못 갚아서 마음에 부담이 되어서 자기의 생애를 끊었는데 요즘에는 그죠? 빚 안 갚으면 마음이 불편해하는 것이 정상인데 이런 세상이 악하다 보니까 오히려 떼먹고도 도둑놈십으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은 모른다. 왜 한치도 안 되는 사람의 마음을 모를까요?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게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과 내면과 의도까지 다 알고 계시는데 바울이 주님을 살아갈 때 나는 늘 빚진 사람으로 은혜를 갚아야 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잘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왕 이스라엘의 1대왕 사울은 폐하시고 2대왕 기름 부어 세우실 때에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같이 봅시다.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까지 우리의 마음의 심보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길 수도 없고 우리 사람은 우리의 중심을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나는 택정함을 입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부르신 목적은 복음 때문에 복음 전파와 선교 때문에 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 목적을 펼쳐갈 때 바울은 나는 꼭 이 사랑의 빛을 갚아야 한다는 그 마음 자세로 살았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그렇게 고별사를 할 때에 자기는 이 사명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려놓겠다. 바울이 그의 삶을 살아가는 태도, attitude, 우리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또 어떤 태도, 애티튜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참으로 중요한데 바울은 복음이라고 한다면 자기의 생명까지도 다 내려놓을 수 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 그는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의 빚은 갚아야 한다. 빚진 자의 심령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은 억지로 했던 사람 하면은 그 좀 불명예스럽지만 억지라고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마가복음 15장 2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힘들게 가실 때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마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사람의 자기의 기사가 성경에 기록될 것을 알았다고 하면은 억지로 앉아있을 건데 그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 이 사람은 억지로 지고 갔구나. 이왕이면은 기쁜 마음으로 지고 갔으면 좋았는데 억지로 지고 갔다. 억지의 대명사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이런 바울이 그죠? 나는 복음이라고 한다면 내 생명도 내려놓겠다. 자기 목숨 안 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목숨을 내려놓겠다고 그냥 한번 해본 소리가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바울은 자기의 생명을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전제처럼 drink offering 다 쏟아 부었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해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할 때에 우리가 헌신하고 또 주님이 산다고 할 때는 그죠? 억지가 말고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보답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말라기 1장 10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고 제사를 그 무엇보다도 좋아하시는 분이죠. 우리 오늘 하나님 옆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이것이야말로 가장 좋아하시는 것인데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하나님 분명히 제사를 기뻐하시고 예배를 좋아하시는데 왜 성전문을 닫으면 좋겠나? 그러니까 헛되이 억지로 하는 것은 나는 그거 싫다 하시는 말이죠. 결국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할 때에 내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어떤 애티튜드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느냐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섬길 때에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은 갚아야 된다. 빚진 자다는 것을 바울은 잊지를 않았습니다. 사도행 에베소 6장에 보면은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정에서는 이렇게 살고 또 직장에서는 일터에서는 이렇게 살아라. 이 그 신자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가정에 가면은 아버지 엄마가 있죠.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기를 때 양육할 때에 그죠? 태도가 에베소 6장 4절에 나옵니다. 보면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부모가 자식을 기를 때 저 원수고 말고죠. 속 얘 먹인다고 저 원수 그렇게 아니고 자녀를 기를 때에 그냥 주의 교훈과 훈계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녀를 사랑으로 길리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은 부모가 자식을 향한 태도로 한다면 에베소 6장에 보면 자식이 부모를 어떻게 그렇게 섬겨야 되느냐 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에베소 6장 1절이 2절에 보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2절에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자식이 부모가 자식을 양육할 때에 그저 주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양육하듯이 또 자녀는 부모에게 그죠 주님의 사랑으로 공격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의 그런 관계다 태도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에베소 6장 6절을 보면은 우리가 다 직장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어떻게 자기 자리에서 일을 해야 되느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우리가 직장생활할 때도 그래서 눈가림하고 대충대충이 아니고 내가 참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일을 한다 이런 자세와 애티튜드가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주님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 빛을 갖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빚진 자의 심령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바울에게 이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애티튜드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목숨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려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갈수록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은혜를 모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10월 달이 우리 교회는 전국 종교개혁 기념의 달로 지킨다고 한다면은 11월은 뭡니까? 감사의 달이죠. 하나님께서 이 안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달이죠. 금년에는 11월 28일이 Thanksgiving Day, 목요일이고 우리 교회는 그 앞에 11월 넷째 주일을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원래는 보통 교회가 11월 셋째 주일을 감사주일로 지키는데 금년에는 11월 넷째 주일 Thanksgiving Day 겹치는 날 감사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는다고 하면서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다. 은혜를 깨달을 때에 감사할 수 있고 보답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6편 12절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가 크고 작은 은혜, 여기까지 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에,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셨기에,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은혜와 도우심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하나님 앞에 보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악해져서 사람은 갈수록 뻔뻔해지기도 하고 받은 은혜를 모르기도 하는데 우리가 정말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면은 지금 나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 수가 있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그 한국 서울에 가면요, 양화진이라고 하고 그곳에는 한국에서 선교하다가 세상을 떠났던 선교사들의 묘가 있습니다. 그 묘 가운데 여러분, 이 묘는요, Homer B. Herbert라고 하는 그분의 그 묘입니다. 그 이 묘는 제가 한번 인터넷 가서 이 사람이 누군지 이렇게 한번 살펴봤는데 저게가 묘비입니다. 그게 보면은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는 차라리 한국에 묻히고 싶다. 여러분, 그죠?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힌다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헐버트라고 하는 이분은 나는 차라리 한국 땅에 묻히고 싶다. 그대로 그 묘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 교회에 그 대니얼 김 집사님 나온 대학이 다트머스 대학입니다. 근데 이분 보니까 다트머스를 졸업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명문이잖아요. 아이비리그잖아요. 그렇게 명문을 졸업해서 이분은 조선에 가서 그의 삶을 바치고 그의 삶을 다 그렇게 불태우고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이 그가 늘 나는 주님의 은혜에 빚진 자다. 나는 갚아야 되는 사람이다 알았기 때문에 그곳의 그 삶을 그렇게 다 내려놓을 수가 있었고 또 그의 마음대로 여러분 나중에 한번 가시다 보시면은 여기가 자세히 보이는데 아 이런 마음으로 섬겼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야 하는 사람. 율법사가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율법 중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에 주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읽어봅시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첫 번째로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갚아야 되고 또 내가 받은 사랑을 또 이웃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빚진 자들로서의 삶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나는 주님의 사랑에 빚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내가 받은 그 사랑의 빛을 복음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다 드리겠습니다. 이런 빚진 자의 심령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런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가졌던 마음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나는 복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하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 봅시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제가 이 말씀을 들어보면서 읽어보면서 아 우리가 학교 다니고 할 때 또 사회생활할 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좀 부끄러워한 적은 없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요즘 한국이 그 세계에서 12번째로 경제적으로 대국입니다. 경제적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국이 경제 개발될 때 성장 초기, 그러니까 1970년도, 80년 그때에 그 수출했던 것이 뭐 운동화, 옷, 가방, 가발, 뭐 이런 이 경공업 제품들을 생필품을 그렇게 이 수출을 했는데 그런데 한국에서 분명히 만들어서 수출을 하는데 이거 보면 메이드 인 코리아인데 상표는 나이키 또 뭐 아디다스 이런 브랜드를 붙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 한국에서 만들었지만은 나이키나 아디다스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을 OEM이라고 합니다. 주문자 부착 상표. 그러니까 이 제품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상표로 만들어 달라 OEM으로 수출을 합니다. 그럼 요즘에는 그죠? 한국이 예전처럼 뭐 신발이나 운동복이나 가발이나 그런 거 하면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그죠? 중공업 또 어떨 때는 심지어는 그죠? 원자력 발전소까지 다 만들어 수출을 하는데 여러분 요즘에 현대와 기아 자동차 하면은 그래도 좀 알려진 그런 자동차 회사가 되었는데 1990년에서 1993년까지 그죠? 기아 자동차가 미국에 차를 팔 때에 포드의 이름을 가지고 차를 팔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좀 사진이 있으면 사진이 좋은데 그게 뭔가면요. 기아 자동차가 포드의 이름을 붙이고 차 이름을 페스티바. 그러니까 요 기아 자동차인데 그죠? 차는 기아로 하는 요즘은 기아로 붙이는데 그때는 포드를 해갖고 페스티바로 OEM이죠. 주문자 부착 상표를 팔았죠. 근데 그 차가 미국에서는 페스티바였지만은 한국에서 자동차를 팔 때는 그 이름이 뭔가면 프라이드입니다. 여러분 기아 프라이드 이름 기억 안 하십니까? 차가 작잖아요. 지금 소울이잖아요. 지금 지혜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소울인데 그래서 차는 작지만은 나는 기아 안 죽고 프라이드를 가지고 산다. 이름은 잘 지은 것 같아요. 그 조그만 차가 그죠? 이름이 프라이드였습니다. 현재는 소울이고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일 새벽에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유리창에 얼음도 그렇게 생겨오고 새벽에도 온다고 제가 얼음을 끌고 왔는데 제가 이제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그때 아내하고 저하고 아내하고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언제나 시원해지려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추워지니까 아내와 나와 대하면서 차라리 더운 게 더 낫다. 참 사람이 간사하더라고요. 더울 때는 좀 시원했으면 좋겠다 하고 막상 추워지니까 차라리 더운 게 낫다. 이제 그런 말을 했는데 여러분 한국에서 제가 한국 이야기를 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요. 요즘 한국 아이들이 뭐 교복을 입잖아요. 교복을 입지만은 추울 때 외투를 입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이 되면 한국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이 교복 위에 입고 가는 교복처럼 있는 옷이 뭔가 하면은 노스페이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학생들이 그러니까 아이들 전부 다 노스페이스 입으니까 그거 안 입고 학교에 뭐 쪽팔리니까 왕따를 당하니까 너도 나도 그러니까 교복처럼 노스페이스를 입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1세기 동시대를 살아갔던 로마 교인들에게 여러분 참 상황이 어렵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때로는 불편도 찾아오지만은 여러분 나는 복음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는데 여러분들도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그렇게 편지를 했죠. 지난 주간 보통 이제 금년에는 10월 첫 주에 제 총회를 갔다 왔는데 이제 금년에는 산호세에서 했기 때문에 좀 10월 초에 했고 보통 10월 말에 하면요 제가 결혼 기념일이 10월 24일 유엔데이입니다. 한국이 유엔에 가입도 안 했는데 한국은 공휴일을 지키고 이제 그날에 이제 제가 결혼을 했는데 실제로 결혼 기념일에는 집에 별로 없었는데 금년에는 그 결혼 기념일 날 집에 있어 가지고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가면요 나사 가까이 있는 히바치 우리일입니다. 여기 보면 윤덕고 목사님 계시고 지난 주일 날 사모님 바이올린 하시고 특성을 하셨던 최등성 목사님, 요 사모님이죠. 이렇게 쭉 같이 앉아서 우리가 히바치로 밥을 먹었는데 제 먹어도 잘 안 나는 게 아니고요. 그때 기도를 최등성 목사님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런 이런 일로 식사를 하는데 개념은 기름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주름이가 직장 세원해 갖고 한턱 쓴다고 해 갖고 그렇게 기도 부탁합니다 하고 기도를 딱 하고 눈을 떴더니만 요쪽에 미국의 부부 중년 부부가 앉아 있었는데 눈을 딱 떠보니 그 아저씨가 모자를 벗고 있었습니다. 그 몸에 이 사람은 한국말은 몰랐지만 기도하고 있으니 나름대로 자기도 믿으니까 모자를 딱 벗고 기도가 끝나니까 모자를 딱 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쓰는 텍사스 같은 경우는 바이블 벨트죠. 또 기독교의 영향력이 강한 곳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 식당에 가면은 기도하면은 미국 분들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고 밥을 먹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귀신같이 한다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실제로 귀신은 마귀는 귀신처럼 잘 알고 있죠. 누가 제대로 믿음 생활하는지 안 하는지 귀신을 우리보다 잘 아는데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위에 있는 사람 우리를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3M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생각납니까? 네, 3M 저는 스카치 테이프가 생각나고 그리고 또 뭐 설거지할 때 쓰는 스카치 브라이트입니까? 이게 스폰지가 생각이 납니다. 그 실제 3M 이렇게 생활 필요한 제품을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실제로 저는 그 3M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에도 3M이 있습니다. 전도에 3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가 메시지입니다. 어떤 복음의 말씀을 전하느냐 또 그리고 두 번째가 method 전도하지만 어떤 방법을 하느냐 세 번째가 messenger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메시지가 중요하고 메서드가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메신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 잘 살아가면은 않아도 당신이 믿는 예수를 믿고 싶다 하는 그런 나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전도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나 때문에 복음의 문이 다친다고 하면은 또 당신이나 잘 믿으시오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이죠. 바울은 나는 복음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다. 나는 복음에 대해서 당당하게 살아간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뭔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다 보고 있다. 신자들의 삶을 다 보고 있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복음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당당한 삶을 살았는데 우리도 땅을 살아갈 때 정말 복음에 부끄럽지 않는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가리지 않는 이런 확실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갔습니까? 나는 복음 없이는 못 삽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는 복음이죠. 믿는 사람에게는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의인이 되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복음이죠.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수 있다, 산다는 말씀인데, 바꾸고 말하면 믿지 않는 죄인은 믿지 않기 때문에 죽게 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복음인 동시에 또 하나는 양날의 칼을 가지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경고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뭔지 다들 열심히 열심히 살아갑니다. 먹고 살리고 일하고 또 그리고 공부하고 사는 게 중요한데, 문제는 살다가 보면은 세상을 다 떠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죽음을 준비하느냐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1517년 10월 30일이 종교개혁입니다. 로마서 17절은 루터의 마음에 불을 던졌고, 그리고 이 루터의 마음을 움직였던 이 말씀 때문에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빵만 있으면, 또 건강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다,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물론 여러분 돈 없이 죽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죽어야 되느냐, 또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왜 사람이 죽습니까? 숨을 안 쉬니까. 또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게 됩니다. 여러분,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바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말하면 믿음이 아니고는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복음인 동시에 우리에게는 양날을 가진 심판의 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럼 그 믿음은 바로 성화의 삶, 주님을 닮아가는 생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이 뭡니까?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믿음으로 되어진다고 하면 우리의 생활도, 생활에 필요한 믿음도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창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에 믿음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나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시는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5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보시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상을 주시고,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우리 매일 생활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 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신다 하는 이런 삶의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삶이야말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그죠? 제자들 가운데서는 평생을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사람들도 있는데, 갈릴리 호수에 바람이 불어왔을 때에 제자들이 어쩔 줄 몰라서 당황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8장 25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 말고 매일의 삶 가운데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주님 물으신다고 하면, 주님 나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내어놓을 수가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쭤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 구원받은 믿음이 아니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간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동시에 이 땅에서의 삶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이 나에게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제자들이 주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간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구원받는 믿음과 동시에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넉넉히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도 함께해 주십시오. 주님께 믿음을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